본문은 4장 2절이지만 에베소 4장 2절이지만은 오늘 전체는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을 다 커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뭐 부활을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런 거를 많이 들으시면 여러분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 할 때 이런 말을 들으면 말은 듣는데 도대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항상 저에게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았던 것이 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해야 하고 하는데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못한 막연한 이론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는 느낌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무엇인가 이렇게 있기는 한데 손에 잡히는 것 같지도 않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라 오늘 제목도 부활 생명으로 살라인데 도대체 부활 생명으로 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탁 들어와서 아 이렇게 사는 거다 라는 것이 들어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니면 설교에서 성경 공부에서 이런 데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부활 생명으로 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네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했던 것이 악시오스. 뭐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 악시오스 뭡니까? 부르심과 행함에 하면 합당한 이렇게 균형이 잡힌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일곱 개 동사를 얘기했는데 일곱 개 동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곱 개 동사 중에서 뭐 한 개라도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복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일곱 개 동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모든 것을 거저주셨고 넘치게 하셨고 알리셨고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오늘 설교에서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라 하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게으릅니다. 또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냥 한 번에 듣고 아 그건가 보다 라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것을 다 미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으로 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표현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뜻이다. 하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오늘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늘나라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여러분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부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은 뭐냐? 부활 생명,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근본 원인, 힘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읽으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오늘 이런 에베소서에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영어로는 therefore, for this reason, for, then, so, as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로 사용된 이 그러므로는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 갖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러므로가 다른 말과 함께 쓰여질 때 인과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깨닫는 데 아주 핵심적인 단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에베소서 전체 1장과 3장까지 앞에 있는 말을 총포괄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에 걸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고 거하시는 교회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여러분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어지는 가이드라인이 뭐냐? 오늘 이 4장 1절에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악시오스, 합당하게 살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이런 주제를 딱 던져놓고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을 나누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전체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쫙 훑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에 가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6절에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라고.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의 각 마디, 손, 발, 코, 이 모든 다리가 함께 연결돼서 결합되어 가는. 그래서 각 지체가 우리의 모든 몸에 있는 마른 지체, 손은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은 발이 할 일이 있고 입은 입이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모든 그 분량대로 기능 가운데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자라게 하는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갑니다라고 소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4장 17절에 다시 그러므로를 또 사용합니다. 그러면 4장 17절의 그러므로는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린 소결론에 따라서 그러므로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환, 어떤 것은 무엇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환하면서 마지막 6장까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는 것이 에베소서 전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인데 그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가이드라인이 뭐냐? 첫 번째, 새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22절에서 24절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신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라는 것이 또 뭐예요? 말을 새 사람 되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부정적인 걸로 많이 세탁은 신분 세탁한다 그러죠. 근데 신분 세탁한다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신분 세탁하는데 겉으로만 하지 말고 속에까지 완전히 바꾸려는 것입니다. 근데 새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거짓된 욕망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옛 습성의 삶을 버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옛 습성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을 새롭게 하는 일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의와 거룩함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재창조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져 갈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거냐 라고 생각할 때 마치 여러분 암벽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런 거 해보셨어요? 해보고 여러분은 못해봤는데 여러분 중에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치? 우리 민지 씨저가 해보고 싶을 거예요. 막. 우리가 이 부르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마치 저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은 암벽을 등장하기 위해서 장비를 갖춰야 되죠. 그렇죠? 장비를 갖춰 입고 위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밧줄을 허리에 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암벽에 꽂혀있는 저거 뭐죠? 저거를 쇠기 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거 없이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저거를 딛고 하나씩 하나씩 딛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닐까. 그럼 여러분은 저 쇠기 못을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 말씀은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지지대입니다. 저 말씀을 딛고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벽을 오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은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되라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하는 그 뜻은 뭐냐, 사전 그 주어진 가이드라인 중에서 새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삶을 제시하는 행동 지침 중에서는 도덕적 윤리적인 명령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하는 방식과 관련된, 그러니까 서로 관계하는 거예요. 서로 대응관계 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화를 내더라도 화를 내를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인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스트럭션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이런 부정적인 명령을 한 다음에 긍정적인 명령이 보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 명령은 누구를 향한 우리의 태도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아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과의 사랑 관계를 얘기했는데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옛 습성을 고집하고 버리지 못하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통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럼 왜 성령님을 근심하지 하게 말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sealed 했다는 거예요.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한 것처럼 인치심을 받은 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은지가 알아듣기 쉽게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찜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찜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해서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식이 되었으니까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근심하게 하는 일 대신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하나요?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진 성령의 부활 생명으로 살라 첫 번째 주 커다랗게 주어진 가이드라인은 세 사람 되라는 거예요. 세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주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라고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되면 본을 받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살면서 우리가 실천하는 근데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모든 형태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래 의미가 많이 상실되고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여러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엄청난 파워와 아름답고만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피폐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기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의 실천에 대한 것을 언급, 지금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5장 3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바로 음행이라는, 음행으로 사랑이 타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이 완전한 그냥 섹스로 그냥 환원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어서 맺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랑, 돈으로 주고 사는 사랑, 뭐 이런 것으로 다 타락되어버리는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신지, 이런 이 사랑이라는 이런 의미 같은 것이 이렇게 음란화되고 이런 피폐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그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마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올 줄 있습니다. 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12세기에 활동했던 수도자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글에서 네 가지 차원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쓴 것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차원의 사랑은 뭐냐?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이건 아마 인간 모두가 철저히 가지고 있는 아마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아사랑법은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을 돌이켜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차원이 이걸 생기는데 그게 두 번째 차원이 뭐냐?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제 이 두 번째 단계 쪽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할 수 있을 수라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도 성경이 또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도 어쨌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단계는 여러분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고 그래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실 거야 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이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유일한 주제의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인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두 여러분이 이 차원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차원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어떤 차원이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경배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2차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좋은 거를 해주시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자신을 우리는 그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랑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지금 넘어가는 단계이고 또 이 단계에 계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참 모습이 축소되거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 인격이 존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손해보는 삶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까지도 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 되겠네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 스토어스위 표현했는데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도 어느 단계에 여러분의 사랑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요. 사랑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나타난 예배의 부름은 간결하고 위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사람이요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온갖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존재와 행위에 관하여 깨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깨어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숙하게 되어 자라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많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행하시도록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가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의지만으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를 간절히 강구하시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받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걸 주셨잖아요.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거기서 성령 충만 받으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 도대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있냐. 성령 충만을 받고 시와 찬미를 서로 화답하고 주께 찬성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기자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1차적인 장소,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차적인 장소를 가면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장소라고 어딘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있는 가정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노예, 고용주와 종업원, 사장과 노동자, 이와 같이 매일 함께 일하는 일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러면 성령 받아갖고 그 사회를 살고 엄청난 어떤 다른 거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첫 번째 주어진 것이 뭐냐?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과 일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복음과 구원에 관한 거대한 사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은 일상의 진지해야 한다는 복음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실수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냐? 직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을 하는 것은 훨씬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맡은 임무, 날마다 사랑하고 예배하는 활동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단지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통하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자체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기억해지고 신앙은 관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여주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성공하고 행복하고 화목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은 물론 성공과 행복과 화목도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불행, 고통, 불화도 존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하지만 우리에게서 보여주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또한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목회자 가정이라고 다 화목합니까? 목회자 가정이라고 목회자 부부라고 갈등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과 화목하지 못함과 이런 것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시고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실천하기 위해 이름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름 가진 사람은 아내의 이름, 남편의 이름, 친구의 이름, 동생의 이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 또한 구체적인 임무,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에 여러분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시작되는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에서 부활의 삶을 살라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삶의 가르침은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랍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우리는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여러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선교지에서 만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그리스도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 부부. 이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이 두 사람 사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사회에 가서 많은 일을 전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을 교회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다 맞지 않아요. 틀려요. 하지만 그 맞지 않은가 틀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고 서로 다듬어져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피차에 복종하려는 이 두 가지 문장을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이 둘이 결합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차에 복종하려는 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붙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 없이는 피차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연코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여기 전제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 굳게 서라입니다. Stand firm.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에 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굳게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적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한 기초훈련을 계속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축복의 장소, 여러분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무엇을 도달할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거 외의 축복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또 성경과 예수님 안에 있는 계시에 마음껏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함께 찬양하고 고통을 나눌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생명의 삶은 오직 삼위일체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문화 실천의 삶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Jesus is risen indeed. 그래서 예수님 부활해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셨으니 움직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굳게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